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이번 주 대장정에 막을 내린 2024년 대통령 선거 관련 쟁점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1월 둘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영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담배를 금지하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금연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스페인에서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85%가 여성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마지막 시간으로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소식과 함께 차기 임기 전망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또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인종과 정체성 파헤친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영국 금연법. 이로운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온통 나쁘기만 하다는 뜻으로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 가운데 이 담배가 그렇습니다. 담배는 인체에 심각한 해를 입힌다는 것, 과학적으로 입증돼 왔는데요. 이로 인해 각 나라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금연 정책을 촉진해오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는 약 7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 폐암, 후두암, 식도암 등의 발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고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도 유발하고 악화시키며 심혈관계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혈압 상승과 심박수 증가를 초래합니다. 이 담배의 핵심 물질인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시켜서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니코틴은 강한 중독성을 지녀 금연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이런 가운데 영국 의회가 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일명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현재의 흡연자와 미래의 새로운 흡연자의 수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15세 이하 연령은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했고 연령 제한을 매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담배를 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밝은 색상의 전자담배 포장과 맛을 금지해 새로운 흡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 입구, 놀이터와 같은 특정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데요. 이는 비흡연자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금연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데요. 부탄은 2005년에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탄과 함께 뉴질랜드는 2022년에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새로운 세대의 흡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스페인 홍수. 스페인이 수십여 년 만에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심각한 홍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중부와 동부 지역, 특히 발렌시아, 마드리드, 카스티아, 라만차가 심각한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주 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210명 이상으로 실종자 수와 함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는 약 15,000명의 군과 경찰, 시민 경비대를 투입해 생존자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폭우가 하루 만에 한 달치 강우량을 기록할 정도로 집중적이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극단적 기후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수로 인해 주요 도로와 철도가 물에 잠기면서 교통혼란이 발생했고 전력과 식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인근 치바 지역에서는 1년치 강우량이 약 8시간 만에 쏟아졌고 몽카타 주차장에서 사흘 동안 갇혀있던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복된 차들이 길 곳곳에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많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물에 잠겨 복구가 시급한데요. 농작물과 산업시설이 큰 피해를 봐 농업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은 마을 전체가 고립된 가운데 보급품 전달이 어렵고 긴급구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내무부에 따르면 수십 명이 실종되거나 대피한 상태로 구조대는 침수된 건물과 도로에서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군과 소방관을 동원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작전이 평시 최대 규모의 군 동원임을 강조하며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초기 대응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기상 이변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프랑스 가정폭력. 프랑스 내무부가 2023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 27만 1,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24만 4천 명보다 11% 증가한 수치로 프랑스 내에서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2016년 이후 피해자 수가 배로 증가한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경찰과 군이 피해자 지원에 나서며 환경이 개선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중 85%가 여성이었는데요. 이들 중 대부분은 20세에서 45세 사이로 전체 피해자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64%가 신체폭력, 32%는 언어 및 심리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4%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심리적 괴롭힘 피해자 가운데 17%는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했으며 이 중 2%는 자살 또는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성권리 민간단체 층은 AFP통신에 피해자 수 증가가 점점 더 많은 여성이 용기를 내어 신고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주요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사를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5일자 기사입니다. 아,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이 소식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죠.
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 추가 발사에 대비해서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당국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시각으로 한국군 당국은 이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 또 비행 거리 등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네, 이번 발사가 지난달 31일 이후에 5일 만인데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화성 19형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번 발사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확인을 했나요?
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면서 그중에 적어도 7발은 최고 고도 약 100km로 비행거리는 약 400km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들어봤는데요. 7일자 기사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 첫 임기와는 다른 대북 접근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의 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의 상황이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해서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내외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북한과의 이 빅딜을 통한 비핵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네, 그럼 한반도 이슈의 우선순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앤드류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그 부분을 짚었는데요. 여 석좌는 한반도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북러 간의 협력, 또 한반도와 타이완, 양안 갈등의 연관성 정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버틀러 클라크대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고립주의적인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조로 인해서 북한 문제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미국 내 현안도 산적한데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 국내 경제와 현안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외교 정책의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타이완 등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들이 우선시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은 초기에는 낮을 수 있고요. 만일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워싱턴보다는 평양에서 주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부 또 국방부 같은 주요 직책에 누구를 임명할지에 따라서 이 대북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클릭너 연구원은 주요 외교안보 직책의 인선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인 관여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자주 언급해 왔기 때문에 미국 정상 간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네. 또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밀착된 상황을 봤을 때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의 군사적 협력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를 우선시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외교를 위한 창구를 열어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토머스 싱켄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미한 동맹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로 한국과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봤고요. 자체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부 차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7일자 기사인데요. 북한하고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보죠.
네, 지난 5일 북한 라진항에서 길이 120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 사진은 플래닛 랩스의 위성으로 촬영된 건데요. 해당 선박이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아주 가까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이 선박 바로 앞에는 컨테이너로 보이는 물체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요. 컨테이너로 옮기는 크레인에 붐대가 선박 위로 뻗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선박이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이미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하고 탄약을 제공한 증거 이미 공개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군사 장비와 탄약을 컨테이너로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진항에서 약 6m 길이의 해상 운송용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담은 위성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런 컨테이너들은 선박을 통해서 러시아로 운송된 후에 다시 열차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BOA는 지난해 8월 이후에 라진항을 출입한 대형 선박이 27척에 이른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올해만 해도 26척이 이곳을 드나든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선박이 실제로 무기 거래와 관련됐는지 확인됐을까요?
네,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 또 컨테이너만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여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지목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또다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라진항은 작은 선박조차 접안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최근의 움직임이 더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특히 미국 대선 이래 양국의 무기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병력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고요. 미국 정부는 북한군 약 1만 명이 러시아 크루스크에 배치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싸웠다는 보도도 잇따르는 상황에 만약에 라진항에서 실제로 무기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북한하고 러시아는 아직도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림무성 북한 외무성 국장은 지난달 24일 유엔 총회에서 이런 의혹은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유언 비어라고 일축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비방 캠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의혹은 물증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북한 인권 관련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미국 내 탈북민들의 바람을 엮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중러 지도자들을 압박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유도해 줄 걸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 북송 등의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포함시켜달라는 요청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회의에서 증언했던 이서연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인권 문제를 활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2024년 현재 김정은의 국제적인 입지가 2018년과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핵 역량의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예로 들면서 북한 정권의 내부 결속 강화와 인권 탄압이 심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입지가 달라진 만큼 인권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한 제언도 있었습니까?
네, 이서연 씨는 2022년 9월 이후에 갱신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이 북한 인권법 갱신을 촉구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인권 개선, 또 탈북민 지원, 북한 내부 정보 유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서현 씨는 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같은 북한 강제 노동 방지법을 제정해서 김정은 정권의 해외 강제 노동을 통한 자금줄을 차단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특사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고요?
네, 탈북민 출신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재단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북한 인권특사직을 공석으로 두지 말고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북한 인권특사를 공석으로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 안 된다면서 인권 문제를 김정은과의 협상이나 압박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자신이 상대를 다룰 수 있다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하고 있고 또 4년이라는 임기의 한계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과의 협상에 대한 문제에는 어떤 요구를 했을까요?
네, 텍사스에 거주하면서 두 번째 대선 투표에 참여한 해리 김 씨 말을 들어봤는데요. 김 씨는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상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다뤄달라면서 이런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러 관계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을까요?
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마태 씨는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압박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변방 수비대에 의해서 강제로 북송되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 씨는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와 관련한 문제도 다뤄줄 걸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식과 함께 차기 임기 전망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지난 5일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식 확정 발표가 나오기에 앞서 6일 새벽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 승리로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트럼프 당선 이내 과거 정책과 현재 입장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전망해봅니다.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익숙한 인물입니다.
So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여러분의 47대 대통령으로 또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특별한 영광을 주신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부 지역 투표가 모두 마감되고 약 7시간이 지난 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 비치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 가득 모인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It's time to put the divisions of the past four years.
이제 지난 4년간의 분열을 뒤로 할 때입니다. 이제는 단결할 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 당선인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의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맥과이어 씨를 비롯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은 언제나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임을 자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are just tired of what's going on in the country. Just
저는 많은 사람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료품, 연료, 주택 등 모든 물가가 다 올랐습니다.
또 다른 트럼프 지지자 알레아 웨버 씨는 기쁨과 기대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저는 트럼프 밑에서 보낸 4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에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인 이른바 붉은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긴 선거운동 기간을 돌아보면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두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죠. 지난 7월 총알이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을 때는 피를 흘린 채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를 외치며 상징적인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르네 화이트 씨는 당시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선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후보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팜 비치에서 열린 선거의 밤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easy. You have to keep fighting.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여기 모인 관중은 마치 처음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승리할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이 개표 창관 행사에 들어올 때 빨간 모자를 나눠줬는데요. 모자 뒷면에는 트럼프 이름이 쓰여 있고 옆에는 45대 대통령과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숫자 45와 47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차기 임기 전망은?
자, 올해 78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45대 대통령과 47대 대통령으로서 비연속적으로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1800년대 후반 그로버 크리블랜드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려면 그의 첫 번째 임기와 최근 선거 유세에서 내놓은 그의 주장을 되돌아보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이민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주제인데요. 그의 이민 제한 정책은 그의 국수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무슬림이 다수인 7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했었습니다.
I'm establishing new vetting measures to keep radical Islamic terrorists.
나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새로운 입국 심사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올해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미 남부 국경에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것을 이민자 침략이라고 부르며 국경 보호안을 주요 선거 의제로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노스캐롤라이나 유세에서 연설하며 멕시코의 새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밝혔습니다.
I'm going to inform her on day one or sooner that if they don't stop this onslaught of criminals and drugs coming into our country,
나는 취임 첫날이나 곧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알릴 것입니다. 만약 멕시코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범죄와 마약의 맹공격을 막지 못한다면 나는 그들이 미국으로 보내는 모든 것에 즉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요.
트럼프 당선인은 첫 번째 재임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이번에도 이 전술을 바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They've really been hurting us. It's so ridiculous. They end up closing. Everybody loses their job.
그들은 정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문을 닫고 모두가 직장을 잃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상품을 제조하고 나서 세금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잃습니다. 회사를 잃고 일자리도 잃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첫 번째 임기 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을 다루는 국제조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었죠.
I was elected to represent the citizens of Pittsburgh, not Paris.
나는 파리가 아닌 피츠버그 시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 유세 기간 자신의 에너지 정책은 국내 석유 생산량 증가와 환경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We're gonna first day, first hour. We can do many things in the first, but first we're gonna drill, baby, drill.
우리는 첫날 첫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먼저 시추할 것입니다. 시추 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4년보다 더 보호주의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들의 선택이 달린 대선 관련 주제들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선택 2024,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3부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1979년 11월 이란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60명이 넘는 미국인을 포함해 많은 인질을 억류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인질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이고 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미국인 대사관 직원들의 모습이 공개되자 미국인들은 수치와 분노에 떨었습니다.
1980년 4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테헤란에 잡혀있는 인질들을 구출하라고 미군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구출 작전에 나선 항공기 가운데 두 대가 모래폭풍 속에서 서로 충돌했습니다. 두 항공기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 추락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실패는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작전에서 실패한 것이 카터 대통령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질들이 억류된 상황이 계속될수록 카터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임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는 1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1980년에 카터 대통령은 이란 혁명과 뒤이른 이란 인질 사태에 대한 대처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는 카터 대통령에게 타격이 컸습니다. 인질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카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나빠졌죠.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 52명은 1981년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날에 풀려났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임기 말기에 카터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동생 빌리 카터가 리비아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빌리 카터는 미국 의회 의원들과 함께 리비아의 이익을 지지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외국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에 일어난 이란 인질 사태가 카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이란 사태로 인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기회를 놓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질들에 대한 관심이 미국을 단결시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카터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어느새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자신이 카터 대통령을 꺾고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로 케네디 후보는 몇 차례 중요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선 후보 지명을 받기에 충분치 않았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을 다시 한번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는 카터 후보에게 지지를 표했지만 그의 지지는 미지근한 것이었고 이후 민주당은 분열됐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백악관을 되찾을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인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선 후보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공화당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명이 될 로널드 레이건 후보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98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는 전직 배우이자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공화당은 강력한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했습니다.
레이건 후보와 함께 선거에 나선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는 조지 H.W. 부시였습니다. 조지 부시는 연방 하원의원에 지냈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중국 주재 미국 대표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1980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레이건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경쟁자였던 조지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제안했고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공화당이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선거가 실시되기 전 몇 달 동안이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과 이란에서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시키지 못한 것이 대통령의 무능력함 때문이라면서 카터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가 카터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지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카터 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 카터 행정부의 월터 먼데일 부통령 역시 다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를 비롯한 카터 행정부의 문제로 많은 미국인이 더는 미국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인종과 정체성을 파헤친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의 한 사람, 제임스 볼드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아프리카계인 볼드윈이 미국의 인종 문제와 주체성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파헤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1963년 그를 표지 인물로 싣고 미국 인종 문제의 어두운 현실을 그처럼 신랄하고 매섭게 쓴 작가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볼드윈은 20여 편의 소설과 많은 보도, 논평, 시, 희곡 등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그의 첫 저서 산에 가서 말하라, Go Tell It on the Mountain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자신의 어렸을 적 생활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1924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렘이라 불리우는 뉴욕시의 흑인 구역에서 자랐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홉 식구가 사는 집안에서 제임스 볼드윈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생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임스가 3살 때 어머니는 한 공장 노동자와 결혼했습니다. 새 아버지는 제임스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볼드윈은 소설 산에 가서 말하라의 주인공으로 자신과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경험도 소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임스의 의붓 아버지는 할렘의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산에 가서 말하라 속의 소녀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독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의붓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17세 때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같은 고민과 경험은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평가들이나 그 자신도 기독교 성경이 소설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 그가 흑인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듯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볼드윈의 단어, 문장의 리듬, 해설 등이 모두 설교와 비슷했습니다. 재즈와 블루스의 음악적 전통도 그의 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글을 더욱 힘이 있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기독교가 노예제를 지지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흑인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를 억압을 수용하는 변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항거하는데 기독교가 함께하기도 했다며 찬사도 보냈습니다.
그의 저서 산에 가서 말하라는 또 주인공의 부모가 왜 어떻게 남부로부터 뉴욕시로 옮겨왔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전반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북부로 대거 이동한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현상은 대대적 이주라는 뜻의 Great Migration으로 불리웠습니다. 흑인들은 남부의 인종분리법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북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꾼으로서의 그의 재능은 역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흑인으로서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어릴 적부터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좋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교회 설교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예술인들이 사는 뉴욕시의 그린위치 빌리지로 갔습니다.
볼드윈은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파리즌 리뷰나 더 네이션 등 정치 전문지에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흑인 작가 리처드 라이트와도 교류했습니다. 라이트는 볼드윈이 글을 쓰기 위해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볼드윈은 1948년 파리, 런던 등을 여행했습니다.
볼드윈은 그 후 6년 동안 파리와 프랑스 남부에서 살았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살았습니다. 그가 산에 가서 말하라를 펴낸 때는 195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문학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발표되자 미국 문학에서 위대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인기를 끈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1955년 볼드윈이 앞서 쓴 에세이와 평론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원주민의 아들이 쓴 노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흑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다룬 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흑인으로서 유럽에서 경험한 것들도 썼습니다. 비평가들은 그 저서가 당시 당면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많은 이슈, 즉 인종차별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볼드윈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1956년에는 지오바니의 방, 지오바니스 룸이 출간됐습니다. 이 소설은 파리에 살고 있는 한 미국 백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여성과 이탈리아 남성을 사랑했습니다. 이 소설은 사람의 성취향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드윈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다음 책,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예술가들 사이의 인종, 성, 주체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루기 꺼려하는 그런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썼습니다. 비평가들은 볼드윈의 순수 소설보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글에 더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책 다음번의 화제 The Fire Next Time은 1963년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책은 민권운동의 가장 강력하고 앞장선 소리라고 불리웠습니다. 미국 흑인들과 진보적인 백인들은 흑인과 기타 소수민족의 평등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많은 운동가들은 남부로 내려가 흑인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볼드윈도 유럽을 떠나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The Fire Next Time은 두 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가정의 젊은 아이한테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당면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강하고 용감하게 투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미국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볼드윈은 인종 문제가 극도로 나빠 국가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백인들에게 흑인 형제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변화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는 아메리카가 파멸하지 않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ire Next Time은 영향력이 큰 저서였습니다. 그 책으로 볼드윈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표지에 소개됐습니다. 그 후에도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저서로 남아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 종교, 인종, 성의 정체성과 역사 등에 걸친 장편, 단편, 희곡 등 저술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멘 코너, 기차가 떠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빌 스트리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등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지 못한 증거는 1985년에 나왔습니다. 이 시기 볼드윈은 프랑스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토니 모리슨, 마야 안젤로 등 크게 성공한 흑인 문학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1986년 국가훈장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1987년 남부 프랑스의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국의 학교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책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다른 사람의 다른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의 시급한 경고가 오늘날도 중요하게 살아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이 당면한 고민을 직설적으로 다룬 문학가 제임스 볼드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